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서방 6개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을 벌여온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3일 자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핵 합의를 축하하는 군중들은 자리프 장관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자리프 장관을 맞았습니다. 앞서 이란 국민들은 전날 합의 소식이 발표되자 수도 테헤란 거리로 나와 깃발을 흔들고 차량 경적을 울리며 기뻐했으며 이란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스위스 로잔에서 8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추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란의 강경한 입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은 3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종 합의를 통해 중동과 세계가 더욱 안정되기를 희망했다고 사우디 관영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회의론자들은 서방 6개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했으며 핵무기 개발 여지를 남겨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검찰이 부패 혐의를 받아온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3일 정식 기소했습니다. 저우융캉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검찰은 저우융캉이 고위직에 재임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우융캉이 권력을 남용해 공공의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죄질이 엄중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우융캉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성장세가 지난달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일자리 증가 규모가 12만 6천 개에 그쳐 1년 새 가장 낮은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의 절반에 그친 겁니다. 서비스 분야 고용 규모는 증가했지만 광업 분야는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의 3월 평균 실업률은 5.5%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3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서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15분에서 5시 사이에 서해 동창리 일대에서 대동강 하구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40km에 달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경에도 같은 종류의 발사체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지난달 2일 시작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3일 예멘에 있는 자국민 200여 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예멘 사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차 터키를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자리프 총리는 이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와 만난 뒤에 예멘의 갈등 당사자들에게 평화를 이루라고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직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후티 반군 공습작전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아파 후티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이번 작전에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8척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이 같은 구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연호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4월 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서방 6개국과 핵개발 중단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전 북한과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이어 이란 핵협상도 타결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세 나라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만 남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고 북한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관련국들이 단합해 대화를 통해 타결에 이르게 된 과정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에 탐색적 대화를 하자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낸 만큼 북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엇보다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고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천명했고 이란은 정화적 핵이용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핵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란과는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한 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와 9.19 성명, 2.29 합의 등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관련 약속들이 전부 중도 파기된 경험 또한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큰 불신의 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관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 보유와 고도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이란 핵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의 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더 이상 중단을 금지하고 경제 제재를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이란 사례가 줄 걸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미중, 미러 갈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7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카터 장관의 이번 방문은 두 동맹국들과의 방위 관계를 확인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구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7일 도쿄에 도착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방위 전략 지침 재검토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9일 서울을 방문해 10일 한민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며 이 자리에서 미국의 강력한 대한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11일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납치 피해자 가족회 회원들을 총리 관저에서 면담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의연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그려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납치 피해자를 즉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벌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북일 협의 중단을 시사한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조총련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법률과 증거의 기초에 실시한 사법기관의 행위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의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 주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경찰의 조총련 압수수색을 전대미문의 국가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북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북일 대화가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과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 가운데 조총련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권이 있는데요. 이 네.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북한이 또 여기에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가요?
네, 사실 북한과 일본 사이 이제
국교 이제 국가 관계가 이제 정상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이 일종의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국가 외교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뭔가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총련의 수장 의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대사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일본 정부한테 조총련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외교 사조 수준으로 대접해 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2006년부터 계속 이제 일본에서 제재를 하고 조총련이 오랫동안 북한에 많은 돈을 송금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돈줄을 막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제 아무래도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다시 그 2006 잠시 동안 해제했던 대북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조총련 의장 그 가택 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네.
그 이유가 그 조총련 의장이 그 버섯을 수입하고 북한에서 버섯을 수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원산지 속였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큰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죠.
네, 네.
그, 그런데도 하는 걸 보고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제 북한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또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국제 문제화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나온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번에 나온 그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이 COI 그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COI 보고서를 스폰서했던 국가가 이제 두 개인데 하나가 이제 그 유럽연합이었고. 다른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북한 인권을 이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제적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거에서 생각을 하고서 전략을 쏜 단계였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도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이제 유엔 그 인권위원회에 그 북한을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그 스페셜 라포트라는 마루스키 다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물론 그 작년에 나온 COI 리포트에 그 정치봉 수용소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북한이 납북자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를 부각하겠다. 북한이 지금까지 행했던 납치자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납치자 문제라고 하면은 그 제일 큰 피해자 그 집단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납북자들이죠. 주로 한국전쟁 때 납북됐던 인사들이
네.
제일 큰 집단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그 공식적으로는 17명이 북한에 납북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본 측에서 추산하는 그 여러 케이스를 다 합쳐보면 이제 8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수가 지금 납북됐다고 일본에서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볼 때는 지금 그 인권 문제가 전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지가 않고 이번에는 뭐 김정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국제 ICC 그러니까 국제 그 사법재판소에 이제 회부될
네.
정도로 이제
네.
문제가 사안이 심각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이런 입장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입장은 무엇이고요? 또 그러면 앞으로 북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마지막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일본과 북한의 그 전략적 위치,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는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일 관계가 미일 동맹은 점점 이제 공고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점점 압력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사안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기색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회의감이 좀 생겼다고 이제 북한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북한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동북아 정세가 자신들에 좀 더 좋게 그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별로 서로 기대를 안 했던 이 회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구체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했던 그 납북자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계속 유지할, 그러니까 계속 써먹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뭐 협상을 더 진지하거나 그러는 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중단이 된 거를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건 같으니까 사실 북한은 이거에서 많은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기대를 안 한 게 이제 지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환경이 점점 호전되고 있으니까 북한이 볼 때는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사실 체제 이제 그 체제를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도 이제 개발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경제 원조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또 한국과의 관계도 이제 많이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신냉전 구도를 좀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이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하는 거죠. 즉 합의를 끌어내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는 게 북한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북한은 아마 굉장히 내심 지금 반기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드 문제를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네.
유럽뿐만이 아니라 극동아시아에서도 러시아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북한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푸틴이 북한을 5월달에 있는 그 전승기념일에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과 함께 중단 위기에 빠진 북일 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3자 안보토의 DTT를 연다고 한국 군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회의의 세부 내용은 현재 조율 중이며 협의체 성격에 맞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앞서 미국과 한국은 오는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국방차관보급 관리들이 참가하는 제7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KIDD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IDD는 안보정책 구상회의와 확장 억제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미한 국방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북측 격리 담당자들에게 지난달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의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과 격리 담당자들에게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이미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올리고 입주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총에게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하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전날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기업들에게 전달한 상황이어서 임금 지급 기일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의 임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3일 브리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임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에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일단 4월 10일이 임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남북 간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의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임금 인상 기준인 5%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협상 내용은 기존 그 임금 인상 기준인 그 5%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또 만약 입주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을 포함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불안해진 바이어들이 벌써부터 주문 물량을 취소하고 있다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2년 전처럼 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추진합니다.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초안을 만들겠다는 게 러시아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주재로 열린 강요회의에서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북러 범죄인 인도 조약 초안이 강요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형사소추와 형집행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범죄인 인도 조건에 관한 북러 간 법적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안은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9월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러시아 대사관은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적은 없으며 탈북자가 제3국행을 원하면 유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이 협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의 입국 승인과 신병 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관계자를 지난달에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18년 넘게 지원 사업을 벌여온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 기아 원조의 평양 사무소장이 추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단체는 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 2월 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레지나 파인트 소장에게 평양을 떠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몬 포트 세계 기아 원조 대변인은 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파인트 소장의 행동 가운데 북한 당국의 추방을 정당화할 만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just confirm that she was expelled and that we have no reasons to believe that she has any
파인트 소장이 추방 조치를 당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포트 대변인에 따르면 파인트 소장은 지난해 말 평양 근무를 시작했으며 북한의 추방 조치로 지난 2월 26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코트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추방 조치가 세계 기아 원조의 대북 지원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ave projects running on. We have projects supporting the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s in some
세계 기아 원조가 북한에서 상하수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세계 기아 원조는 VOA에 올해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 종자 생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내 5개도 3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생산된 종자는 북한 전역으로 보내집니다. 세계 기아 원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0만 유로, 미화 187만 달러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또 평안북도 구장과 강원도 안변에서 폐수 정화 사업과 병원 내 온실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주식량 공급원 중 하나인 감자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평안남북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에서 씨감자 증식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2명의 직원이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3월 대북 영양 지원이 전달에 비해 39% 증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75만 7천여 명에게 1,651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인 2월 67만 9천여 명에게 1,181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39% 늘어난 것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또 올해 1월과 2월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월과 2월 주민 한 명당 하루 410g의 식량을 분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과 2월 주민 한 명당 각각 400g과 420g의 식량을 분배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량 410g은 성인 한 명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 열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실케버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북한이 주민들에게 배급한 양은 세계식량계획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크게 못 미치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갱신한 세계식량안보보고서 북한 편에서 지난 8월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성인 1인당 250g으로 지난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배급량은 지난해 10월 가을 추수가 지난 이후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 몇 달간 식량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평가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18%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쌀 생산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냉이 생산량이 17% 늘어 부족분이 충당됐지만 여전히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고 FAO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듣는 영상 라디오 매체를 목표로 한 국민 통일 방송 현판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국민 통일 방송의 간판을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이들은 세계가 북한을 보는 창이자
서울 마포구 한 건물의 지하 녹음실. 1년여의 준비를 마친 국민통일방송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한 현판식을 열고 있는데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와 대북방송인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영상 매체인 OTV가 힘을 합쳐 만든 방송입니다.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방송국을 소개할 생각에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상임대표의 마음도 들뜨는데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그다음에 남과 북의 문화 격차를 좁혀서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미디어를 통해 준비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다만 저희 방송이 국민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앞에 국민을 붙였어요. 그래서 국민통일방송입니다.
라디오 녹음실 두 개와 영상 촬영실 한 개를 갖춘 조촐한 공간이지만 이곳에는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데요.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새롭습니다.
가장 큰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직접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으로는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라디오 쪽은 지금 예전부터 송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희가 국민통일방송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나서 더 깊이 있고 더 내실 있는 이제 방송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유명해지면 탈북자 분들이 그 북에 계신 어떤 친척들 그리고 자기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어떤 북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사람들이 국민통일방송 개국을 위해 힘을 보탰는데요.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1년간 지켜봐온 국민통일방송 직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절대 그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그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향해서 정말 쉬지 않고 고민하고 그걸 다하기 위해서 조금씩 없이 성취를 하면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또 주위에 그걸 전염시키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주대환 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 대표는 작은 힘으로 시작한 북한 인권 운동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만큼 국민통일방송의 출범이 민간통일운동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사실은 통일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게 기반한 통일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통일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시작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국민통일방송의 출범이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온 가족이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주경배 씨는 이런 방송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는데요.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주민이 우리한테는 그 북한 단순한 북한 주민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그렇게 다 그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통일방송이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오늘까지 한 것만 보면서 줄기차게 왔을까 해서 방송을 후원하시고 출연하시고 그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 그런 그 깊은 사랑을 간직한 분들이라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거기서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통일방송의 후원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방송국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예, 북한이 체제 유지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아무나 그냥 막 쥐어뻗은 공포정치. 네, 두 번째는 폐쇄 정치, 아무 얘기도 못 듣게 하는.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우상하다가 체제 옹호 정치 이 세 가지 측면인데 앞에 것과 뒤에 두 가지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실을 전화해가지고 깨우쳐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북한에 내보내는 방송이라고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통합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지 초대장만 보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온 상태라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북한 인권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통일 TV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일 방송이 좀 이전에는 사실 단파 라디오로 해가지고 뭐 음질이 좀 안 좋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매체가 합쳐져서 좀 더 좋은 음질로 또 외국에 있는 뭐 탈북민들이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내국인들한테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어요.
일단 뭐 일단 북한 쪽으로 방송을 하는 것인데 이 방송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통일방송은 인터넷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 여름께 중파 주파수를 사용해 개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크게 환영했습니다. 중국 검찰이 저유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을 먼저 자세히 알아보죠. 2일 스위스 로잔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 소식을 알렸죠.
그렇습니다. 2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이란과 주요 6개국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각각 영어와 이란어인 파르시로 성명을 낭독했는데요.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협상 참가자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합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이틀 넘기면서 막바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네, 사실 협상 시한이 연장되면서 결렬될 수도 있다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성과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10년 넘게 계속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란에서 온건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잠정 합의를 타결했고요. 이번에 최종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겁니다. 참고로 주요 6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독일을 포함한 겁니다.
방금 기본 틀에 합의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핵협상이 최종 타결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타결시한 6월 말까지 최종 핵협상 합의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이란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 발표 직후 이란과 미국 당국자들이 각각 밝힌 입장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란 핵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핵무기 제조 의혹을 없애고 그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겁니다. 우선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이란은 설치된 원심 분리기 개수를 현재 19,000개 수준에서 6,100개로 3분의 2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은 이 중 5천여 개만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용축 우라늄 보유량을 현재 만 킬로그램에서 300킬로그램으로 크게 줄이고 이를 15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현재 두세 달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이런 상태가 10년 이상 유지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개수를 일부 줄이기도 하고 일부 가동하고 일부는 가동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군요.
네, 이것이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미국 정부는 2일 공동성명 발표 별도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문,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자료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영어로 installed centrifuge, 즉 번역하면 설치된 원심 분리기의 개수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 핵심 장치죠. 원심 분리기를 부수거나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제거한 원심 분리기와 다른 설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감시하는 시설에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란이 가동하도록 허용된 우라늄 농축시설의 교체용으로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시설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찰, 이것이 그 핵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그 검증 문제인데요.
네.
미국은 앞서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수용하도록 이란에 요구했었는데요. 이란이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합의에서 자국의 모든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요원들, 그러니까 사찰단이 되겠는데요. 검증요원들의 상시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IAEA는 또 이란 핵개발에 필요한 원료와 재료 그리고 관련 장비 등의 이동도 감시하게 되는데요. 또 IAEA 이런 검증 체계는 앞으로 20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점이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것이 좀 그 다소 불투명한 대목인데요.
네.
2일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유엔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관련 경제 제재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제재는 이란의 합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을 때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즉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란의 해석은 어떤가요?
다소 좀 틀린데요.
네.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2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협상 최종 타결과 함께 자국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도 즉각 해제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미국 관리들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한편 협상 참가국인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도 제재 해제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자국 언론에 밝혔는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종 합의문,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 작성까지 이 제재 해제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합의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미국과 이란 정부 모두 이번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요.
네, 스위스에서 그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발표된 직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그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라며 완전히 이행이 될 경우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고 미국과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전례가 없는 강력한 검증 절차, 그러니까 사찰 얘기인데요.
네.
검증 절차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핵심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의 핵설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핵협상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란은 추가 제재가 협상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협상 무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최종 타결까지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엔 합의에 대한 이란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란은 대체로 이번 핵협상 타결에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란 외무장관은 이일 스위스 로젤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매우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로운 핵개발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부당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국민들도 이번 핵협상 타결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리에서는 이번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합의를 축하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고 또 국민들은 이란 국기를 길거리에서 흔들기도 했습니다.
네.
또 길거리에서는 자동차들도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기쁨을 표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란은 그동안 핵 관련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수출원은 석유, 그러니까 기름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나라 경제를 꾸려가는데요. 그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재원인 원유 수출이 반토막 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따라서 이번 제재 합의로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번 협상에 매우 강하게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핵협상 타결 소식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핵협상 타결 직후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갖고요. 직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이번 합의 내용에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같은 합의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어렵다며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존립과 함께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기존의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란은 언제든지 이들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는 나쁜 합의라며 이란에 더욱 강력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고요.
네.
그 핵협상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두세 달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합의로 IAEA가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전례가 없는 강력한 검증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결국 정식으로 기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인민검찰원이 3일 텐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은 한때 중국의 최고 핵심 권력에 있던 인물이고요. 또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기소된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뭔가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네.
우선 뇌물수술과 관련해 중국 검찰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과거 중국 석유천연 가스집단 총경리 또 수천성 당서기 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그리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정법위 서기 등 재외기관 중에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가기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당초 간통 등의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보도가 앞서 있었는데요. 네. 전용광 전 상무위원회 당적이 박탈되고 그 검찰의 조사가 시작될 때는 당 기율 위반과 함께 간통과 성매수 등의 혐의도 언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그동안 함께 처벌이 예상됐던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최고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국가기밀 누설은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큰 죄목이고요. 또 국가기밀 누설 협의가 포함됨에 따라 재판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끝으로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죠.
네, 파키스탄의 그 군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8척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그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최근 이 같은 잠수함 구매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잠수함을 구매하는지도 알려졌나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구매 대상 잠수함은 중국이 개발한 위안급 디젤 잠수함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총 구매 가격은 40억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이 인접국이자 경쟁자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잠수함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견제하는 데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파키스탄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잠수함을 구매하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했지만 거절을 당해 최종적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4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4도. 신의주,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2도. 개성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5도.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0도.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오후에 구름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4일 토요일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넣은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Cheryl Reed입니다. My name is Cheryl Reed. I'm the assistant director at Annandale United Methodist Weekday Preschool.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